자, 수요성 예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주잘 지내셨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미국의 코로나 상황, 또 한국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사라지고, 또 소란스러운 시절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평안과 평화가 우리에게 매우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란하고 두려움 가득한 때를 우리로 하여금 대림절로 살아가게 하신 그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평화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변하고 흔들리고 소문 많은 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대림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평화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시절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고통은 더욱더 커져가고 사람들 사이의 빈부의 격차는 이전보다 더 심해지고, 나라는 정치적으로 더 분열이 되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평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시며 평강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제발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돼서 생기는 평화는 사탄도 우리에게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시는 진짜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평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근심하며 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본인에게 맡기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평안과 평화를 얻는 그런 예배의 시간, 그런 대림절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생활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늘 생각하고 또 매일매일 새롭게 두려운 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우리가 늘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대림절 어떻게 예수님을 잘 기다리며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이 아이들이 성탄을 얼마나 지금 손꼽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뭐 이유는 단 하나죠. 이번 크리스마스에 도대체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산타가 못 온다. 너무 고령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올해는 못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아이들은 산타가 웬 말이냐, 우리에게는 아마존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벌써 성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런 기대 없이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들처럼 선물 때문에라도 성탄을 기다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한발더 나아가서 수요성 예배 모든 분들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며 선물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기다린다라면 이보다 더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뭐 무엇을 사고 포장을 해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소중한 황금을 주님께 드리는 정말로 무언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은 대강절 기다림 두 번째 시간 유향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선물 중 하나였던 이 유향. 이 유향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삶의 예물을 예수님께 준비하여 드리는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향은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대로 향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보나, 초리 이렇게 두 단어로 쓰이는데 이 둘은 각기 다른 단어이지만 뜻은 모두 흰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유향을 채취하는 나무에 가보면 유향의 원료가 되는 그 나무 진액이 나무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표면으로 흘러나와서 나무 껍질에 굳어붙게 되는데 그 굳어서 붙어있는 그 유향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향을 나타내는 두 가지 히브리어 모두 흰색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요즘에도 이 유향은 통증에 효과가 있어서 맛이 굉장히 쓴데도 사람들이 차로 만들어 마시고 또 미용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유향이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당시에는 아주 진귀한 그런 고급 물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 구약성경 곳곳에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요셉을 끌고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이 있죠. 그 상인들이 바로 유향을 애굽으로 팔러 가는 그 사람들이었고 또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배 때 쓸 거룩한 향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거룩한 향에 들어가는 네 가지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이 유향이 치료제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여인의 향기롭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할 때 이 유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이 유향을 선물로 드렸죠. 가장 진귀한 물건이라 예수님의 고귀한 가치를 상징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유향은 향기나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 향기 그 자체였죠. 뭐 이런 말 있죠.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참 많이 와닿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향기로 남아있어서 예수님께 또한 딱 맞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몸짓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 그분의 언어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향기처럼 남아있습니다. 한 성탄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밤 평화에 대한 소망이 향기처럼 퍼져나갔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셨던 그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그곳에서 동물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면서 수익을 챙기는 모든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날 우리와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장사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기도의 집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귀신 들리고 눈먼 자가 자기를 돌아봐 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칠 때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하는 소리보다 아프고 외로운 자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따뜻한 그분의 향기를 우리가 또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맡게 됩니다. 또 부정에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꺼리는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가셔서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실 때 삶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멈춰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향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꿈꾸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향기가 예수님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향처럼 강렬한 이 예수님의 향기에 함께 물들고 그 향기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향수 사업입니다. 뭐 영적 향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세워서 이 향기가 이 땅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예수님의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유향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과 그분의 일이 우리의 일터와 삶터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향수 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친 그런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는 기도와 방언, 또 예언 등 아주 귀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열되고 성적 문제와 교인들끼리의 싸움으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그런 교회죠. 그러나 다행히 그들이 바울의 강한 책망이 담긴, 하지만 바울의 진심 어린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돌이키고 결단하게 되죠. 그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선교 일행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체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그분의 제자와 교회를 통해 끊이지 않고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시대 교회와 또한 그 말씀을 읽는 이 시대 교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살던 당시의 문화를 조금 알 수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거대한 개선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개선식의 행렬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인의 장수들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 포로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전쟁 포로들 뒤로는 로마의 군인들의 행렬이 있고 또 이 로마의 군인들의 행렬 뒤로는 많은 시민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을 축하하며 이렇게 따라오고 또 그들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 개선식의 행렬에서는 향로에 향을 피우며 함께 갔다고 합니다. 아마 승리를 기념하는 특별한 향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을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겠죠. 첫 번째, 승리한 자들, 그리고 그 승리한 자들이 사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가 감미롭고 또 살아 돌아온 생명의 향기이고 승리의 향기일 겁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는 이제 사형에 처하거나 노예의 신분이 되거나 할 텐데 그들에게 이 향기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이고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향기는 심판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 선행, 듣기에 아름다운 일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착하네,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이런 도움을 많이 받네 하는 이런 칭찬 받으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유향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사신 목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 그런 든든함과 기쁨, 그것을 전하면서 또한 동시에 마지막 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또한 심판의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기가 쉬우시던가요? 저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절실히 느낍니다. 아, 정말로 힘들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정말로 좌절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또 배우자 앞에서,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앞에서, 혹은 상점에 이름 모를 그런 점원 앞에서, 한번 보고 말 그런 타인 앞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향기를 그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번 무너지고 포기하고 나중에는 향기는 무슨 향기냐, 나나 잘하자 하고 우리의 사명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한 예화를 찾았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게 되었는데 그 진흙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진흙에게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진흙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또 묻기를 너는 그럼 인도의 사향이니? 라고 묻자 아니요 나는 그렇게 향기 나는 사향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묻자 진흙이 대답하기를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랜 동안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흙이 지닌 향기는 바로 백합화와 오래 함께 살았던 것에 그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향기로운 모양도 없지만 한 줌의 진흙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우리도 비로소 삶의 향기를 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죠? 향기가 되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모자르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화내는 성품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영적 생활의 패턴이 지금 어딘가 무너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영적 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면 어느새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그치고 기도가 줄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떠도는 이야기에 더 놀라고 그것에 100% 우리 마음의 신뢰를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향기나는 삶을 위해서는 유향처럼 강렬하고 향기로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력하는 그런 영적인 바른 패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바울은 16절 마지막 부분에 묻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예수님의 향기요? 이 향기를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묻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앉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주인공들이겠죠.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살아갑니다. 향유를 준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읽고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와 소리로 사라져버리지 않고 내 가운데서 남아있고 또한 새겨져 있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패턴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향기처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대강절의 현숙한 여인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